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서 상당히 특이하면서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호주 시드니 근방에 있는 Saint Paul's Church라는 성공회 소속 교회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어권 개신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Vision Statement라는 게 있고 Mission Statement라는 게 있는데요. Vision Statement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Mission Statement는 그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Saint Paul's Church에서도 그 홈페이지에서도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세 번째에 Our Vital Signs라는 제목의 여섯 가지 조항이 또 추가로 있더라고요. 이건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Vital Sign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들을 수 있는 용어이죠. 호흡이나 맥박 또는 체온과 의식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진단을 가지고 Vital Signs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Our Vital Signs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이 여섯 가지를 통해서 언제나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이 되면 우리의 Vital Sign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여섯 가지 내용으로 확인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섯 가지를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보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1. Called people follow. 2. Growing people change. 3. Forgiven people give. 4. Found people find people. 5. Saved people serve.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God's people gather.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Called people follow. 여기서 부름받은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구원받은이라고 해야지 아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follow, 주님을 따릅니다. Growing people change. 성장하는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Forgiven people give.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Forgiven people give. 용서받은 사람들은 나누어줍니다. Give. Found people, find people. 이것도 대단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Found people. 이거는 우리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Amazing Grace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라는 부분이 원래 원어에서는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길 잃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이런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found people, find people.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건집니다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saved people serve. 구함을 얻은 사람들은 섬깁니다. 마지막, God's people gather.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리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섯 가지가 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뒷부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모여서 이런 일을 하자 저런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부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서 그것을 묵상해 가면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지구 반대편 알지 못했던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성화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저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됐습니다. 교회는 Saint Paul's Church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호주 시드니 근방에 있는 교회예요. 현재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의의 주제 아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구원은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죄인된 나의 생각과 행실이 갑자기 의로워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복음의 구원은 어떠한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그 세인트 폴스 처치의 바이럴 사인스처럼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격 속에서 지속되는 구원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삶의 목적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구원이죠. 오늘도 우리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의 묵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바이럴 사인들이 풍부하게 보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자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3장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장 그 첫 시간 첫 구절에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바울의 큰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그 주제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절부터 바울은 구약의 할례를 잘못 이해하던 율법주의자들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의의 개념, 잘못된 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그 예로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옛적 자기의 모습을 예로 삼으면서 잘못된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기 시작한 7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바탕이 되는 의가 그럼 무엇인지 참된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7절과 8절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그런데 유명한 성경 구절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절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다시 보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모두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어떤 구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잘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앞서서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된다. 바르게 이해가 된다라고 확신을 얻었는데요. 남은 시간 이 본문을 그 세 가지 개념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회개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회계사분들 많이 계시죠? 예, 어카운팅이라는 회계입니다. 그 어카운팅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의 이해가 바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세 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긴다, 여기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이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헤이게오마이라는 이 동사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무엇을 고려한다, 그렇게 가정해 본다,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셈하다, 그 어카운팅에서 그 카운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안에 셈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손익,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문장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손익을 따지는 회계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이익과 손해, 득과 실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glish Standard Version처럼 영어 번역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여긴다라고 세 번 반복된 그 단어를 count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셈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내게 이익이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counted loss, 득이 아닌 실로 여긴다. 그러니까 한때 내가 이익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손실로 여기고요. 8절과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count it loss, 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높은 것임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도 그 실이라는 단어의 그 기본 그 어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고통을 감안하면서 배설물로 카운트함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Amazing Grace에서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그 표현이 여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잃은 자 하지만 이제는 발견된 자 foun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의 흠없는 출생 기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율법주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카운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 타락한 내가 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타락의 영향을 돌이켜서 다시 의로워질 능력조차도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구원에 대한 나의 걸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임으로써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잘 보일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정도면 의로워,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돋보이려 하고 자신의 의에 집착을 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그분을 바르게 대할 수가 없고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구원자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의 도움이지 정말 내가 필요한 구원자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부추기고 나의 의로움을 집착할 때 말씀입니다. 또한 옛적 바울이 보인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집착하고 높일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회를 박해하는 반복음적인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기 의의를 부추기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의의를 집착할 때 말씀입니다. 옛적 바울처럼 자신의 의의를 집착하고 높일 때 이득이 없습니까? 이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혜택과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위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모습이 드러나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를 평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능력, 인애와 사랑이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기준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는 피조물로서의 의로움인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죄로 타락한 우리들이 나의 어떤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호의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한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바탕으로 그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위 사람들도 믿었고 바울 자신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의 의의를 확대하고 내 자신의 의의를 드높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득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실을 초래하고 있었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프로핏이 있었어요. 게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의의를 높이면서, 나의 의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했던 loss, 실을 초래했구나.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자랑을 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로 여깁니다. 손해로 여기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높이는 진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이 추구하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빚어지고 만들어진 어떤 믿음 생활의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이라도 그것이 주는 어떤 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집합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도들, 잘못된 목회자들, 그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변하지 않죠. 예.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나갈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패턴이 잘못된 것이어도, 잘못된 목적이라도 어떤 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이 예수님을 바르게 받들지 못하게 하고요, 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막심한 손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생만 살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살 사람들로서 이제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이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날마다 판단하면서 예수님과의 더욱 바른 관계와 동행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어카운팅, 회계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됨과 동시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농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또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그가 한때 이익으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 쓰고 있습니다. 8절의 표현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을 버린다라는 개념 또한 적지 않은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꼭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해 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은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자식도 낳아서 기릅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여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친구들과 나가서 하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하지만 제발 주중 저녁에 몇 번,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주세요 라고 아내가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생각을 하고 나서 마지못해서 답변을 하죠. 마치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아내의 말에 수응을 한다면, 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그 남자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사위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 정신 나간 녀석.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외부의 만남을 줄이고 아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빠로서 베푸는 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이죠. 의무를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버린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그분 기쁘시라고 그분을 위해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얻기 위해서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농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추수 때 얻고자 하는 그들이 바라는 수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 수확을 위해 농부는 모든 것을 맞춥니다. 먼저 밭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봄과 여름에 밭을 축구장으로 빌려줍니다. 그 뒤로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너무도 많이 밟아서 단단해진 땅, 망가진 그 밭에 무엇이 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다 갈고 또 좋은 흙을 들여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을 오직 자기가 심을 그 곡물들과 또 나무들, 열매 나무들 등 그 목적을 위해서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죠. 또 심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많은 수고와 정성이 동원이 됩니다. 물과 거름을 줘야 되고요. 새와 벌레들을 쫓아야 되고요. 또 험한 기후로부터 그 곡물들을, 나무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시간과 정성, 그 밭에 쏟아야만, 그래야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수나무에 아무리 가지들이 많이 자랐다고 해서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한 가지들을 위해서 잔가지들을 치는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병든 가지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병든 가지가 나무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병든 나무를 그냥 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라면 그 나무는 과수원 전체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써서 정말 씨앗 하나하나 심었지만 그런 모든 귀한 곡물들과 나무들 중에서 훗날 추수 때의 수확을 위해서 과감하게 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 내 손으로 심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수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 자부심을 키워주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자랑을, 또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랑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이 단어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거기는 오물도 있고요. 그리고 쓰다 버린 것들도 있고요.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원치 않는 겁니다. 버려진 쓰레기로 여긴다고요. 무엇을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자랑, 자신의 의로운 공로에 대한 자랑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지 않는 이상,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는 이상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주님을 가깝게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버림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일화 하나를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화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은혜롭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런 랄스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에런이 보통 A-A-R-O-N인데 이분은 A 하나만 쓰더라고요. A-R-O-N, 랄스턴, R-A-L-S-T-O-N. 연필 있으면 지금 적어두세요. 아마 얘기를 듣고 나서 찾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에런 랄스턴이라는 분이 2010년도 영화 127시간, 127hours라는 그 영화에서 그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인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그의 진정한 꿈은 마운틴 클라이머가 되는 겁니다. 전문 등산 쪽으로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회사를 정리를 하고 애스펜 콜로라도에 와서 콜로라도 주의 각종 산이란 산은 다 오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2003년 4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떨어진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협곡, 계곡을 찾아갑니다. 혼자 갔습니다. 어디 간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나절 가서 하이킹을 하고 돌아오려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배낭 안에는 뭐 하이킹하는 여러 밧줄이라든지 여러 기구들도 있었지만 한 끼 음식 그리고 물 한 병 이렇게 딱 챙겨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고였는가 하면 20, 30피트 정도 아래 되는 그 협곡, 그 좁은 협곡 아래를 내려가는 가운데 중간에 보니까 어떤 바위, 큰 바위 하나가 거기 딱 걸려 있었어요. 협곡의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랄스턴, 에런 랄스턴이 거기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바위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바위가 완전히 거의 꽂힌 바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흔들려서 바위와 함께 랄스턴이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협곡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다행히 뭐 부러진 데나 그런 데는 없었지만 그 큰 바위와 벽 사이에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껴버린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는 포켓나이프 하나인데 5일 동안, 장장 5일 동안 그 손을 빼내려고 바위를 열심히 깎았지만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막 환각 증상이 오고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니까 그런 가운데 버티고 버티다가 5일이 되는 날 이제 똑같이 이 손을 빼내려고 바위를 이렇게 치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엄지손가락, 그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칼이 딱 들어갔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시시식 하면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거기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오른손은 죽은 상태입니다. 피가 너무 오래 통하지 않아서 죽은 상태고 썩어가는 상태라서 가스가 차 있었습니다. 살을 찔러보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른손을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손이 껴있고 이 손목 바로 윗부분 거기까지 이제 그 이 썩어가는 그 과정인데 여기를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 끔찍한 결정이었지만 이미 그 손이 생명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칼로써 살과 근육을 이제 절단을 할 때 통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딘 칼로 절단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 큰 뼈 두 개죠. 그래서 그 뼈는 자기가 자세를 바꿔가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 표현으로는 고무줄 같은 그러니까 옛적 우리 어린아이들 기저귀 고무줄 같은 그런 비어있는 고무줄 같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거는 칼을 턱 댔더니 죽을 것 같다고 해요. 여기 그 통증이 막 불에 타는 통증이 어깨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신경에 열심히 이제 워킹을 하고 있는 순간에 탕 소리와 함께 그가 뒤로 넘어집니다.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보니까 그가 손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손을 바라보던 그 심정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 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손. 그런데 그것과 분리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내 손이지만 한때 나에게 붙어 있었던 손이지만 절단된 그 손을 등지고 미련 없이 그 협곡을 하이킹해서 빠져나가서 구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그 에런 랄스턴의 오른손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절단을 해야 되는데 시도를 해봤지만 그 신경이 너무도 팔을 아프게 해서 절단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 우리에게 혹시 잘못된 그런 관계들은 없습니까?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정신을 소비해야 되는 그것을 못하도록 나의 시간과 정신을 허비해버리는, 빼앗아버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것이 이익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실로 여기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절단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 잘못된 유흥생활, 잘못된 그 모든 것은 오늘 내가 그것을 이겼다고 해도 내일 또 그 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일 또 고스란히 찾아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포르노 동영상이 틀어진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은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더 나은 아빠가 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내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근데 끌려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그것을 끊으면 마치 신경이 연결이 돼서 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하고 우리는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찾아올 똑같은 유혹에 대비하면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반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때뿐 아니라 질 때에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나를 구원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불의하고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싸우고 때로는 지기까지 하고 있지만 나의 구원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구원의 바탕이 되지 나의 의를 그 바탕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신경이 살아있는 그 죽은 손을 끊어내고 미련 없이 돌아서십시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회계 어카운팅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농사의 개념으로 세 번째로는 가치, worth, 가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옛 자랑들이 배설물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보배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귀하고 값진 분, 가장 귀하고 값진 관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스포츠 용품 가게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트로피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운동을 안 하니까 트로피를 딴 적이 없어가지고 와 내가 저기 가가지고 트로피 한 10개 오더할 수 있구나. 10개 주문해가지고 각종 뭐 테니스, 골프, 뭐 축구 해가지고 다 해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사람들은 제가 그걸 딴 걸 줄 알겠죠. 근데 그런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영원의 차원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죠. 정말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의 동행을 위해서 그분과의 더욱 진지하고 깊은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을 보화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인트 폴스 처치에 정말 의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 여섯 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Called people follow. Growing people change. Forgiven people give. Found people find people. Saved people serve. God's people gather. 저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기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또 일어나자. 그 반복 속에서 growing people change. 우리는 성화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개념으로, 농사의 개념으로, 또 가치의 개념으로 본 복음과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기쁨과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고집하셨다면 저희들은 구원은 물론 구원의 확신조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컸고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가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바울이 한때 이 주님을 안다고 고집했지만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안에서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그 잔가지들을 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또 돌아서서 주님을 얼마든지 실망시킬 수 있는 저희들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진정으로 끝날까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주님,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